소처럼 웃다. 이시영.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였다. 하굣길에 아랫내과 방천뚝에서 소를 뜯기고 있던 아버지를 만났다. 다가가 모자를 벗고 인사를 올렸더니 아버지가 진짜 소처럼 웃었다. 마음 가득 따뜻함이 차오릅니다. 하굣길에 만난 아버지께 다가가 모자를 벗고 인사를 올리자 소처럼 웃으시는 아버지. 그 깊고 진한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는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콘서트 DJ 정혜리입니다. 이베스 FM 정혜리의 시콘서트 10월 13일 금요일 첫 곡은 이혜미가 부른 아버지 소리 들려드렸습니다. 오마나 오늘 13일의 금요일이네요. 근데 우리 작가가요. 보통 십자를 그 아라비아 숫자를 쓰는데 오늘은 10월하고 시자를 썼어요. 갑자기 느낌 엄청 다른 거 있죠. 10월 전체가 시가 있는 달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실 13일의 금요일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10월의 어느 금요일입니다. 철부지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중학생 교복을 입은 아들이 다가와서 인사를 할 때 그 아버지 마음에는 얼마나 큰 기쁨이 가득 차올랐을까요? 요즘 참 보기 어려운 모자를 쓰고 있다 벗습니다. 예를 가득 갖춘 거잖아요. 그 마음을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제 기분도 좋아집니다. 살면서 그럴 때 있죠. 작은 일에서 큰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평범한 일상에서 자주 그런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시콘 이어졌으면 해요. 공감이 있습니다. EBS FM의 시콘서트는 12시까지 오늘도 함께합니다. 자, 시콘서트 홈페이지는 검색창에 시콘서트 입력하면은 쉽게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방송 듣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앱마켓이나 앱스토어에서 EBS 반디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 들으면서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고요. 또 PC에서는 EBS 홈페이지에서 반디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PC버전 역시 편안하게 문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톡에서는 EBS하고 플러스 친구를 맺으시면 간편하게 문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자,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 반디 어플, 카톡 메신저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휴대전화 샵 1045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자, 오늘의 잠깐 퀴즈. 오늘 잠시 후에 낭독해 드릴 소설에 관한 퀴즈인데요. 소설 메디슨 카운티 다리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 로봇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많이 아시죠? 뭐 영화로도 됐었으니까. 잘 모르시겠다면 조금만 귀를 쫑긋하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1번 사진작가, 2번 시나리오 작가. 메디슨 카운티 다리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 로봇의 직업은 1번 사진작가, 2번 시나리오 작가.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친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의 목소리로 What a Wonderful World 같이 들을게요.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들으셨습니다. 정혜리의 시콘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금요일 잠시 후에 낭독해드릴 소설에 관한 퀴즈를 냅니다. 소설 메디슨 카운티 다리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 로봇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사진작가, 2번 시나리오 작가. 정답 아시는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친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 보내드릴게요. 자, 박서현님, 오늘도 에리님과 함께 나의 일과를 파이팅 해보려고요. 시콘서트는 저의 일상이 돼버렸어요. 감사해요. 잠시 저희 제작진들이 얘기를 이제 방송 시작하긴 했었는데요. 왜 막 뭐 폭력이나 뭐 어떤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요새. 그래서 그런 거 하다 보면 이게 시 콘서트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겠다고 되게 달달해지고 순해진다고 그런 얘기 잠깐 했었거든요. 시콘의 일상이신 박서연님, 얼마나 삶의 활력과 여유와 그리고 위로가 많으실지, 네, 저는 상상이 됩니다. 배수영님, 설거지 막 마치고 개운하게 손 씻고 자리에 앉았어요. 오, 감사해요. 더위사냥님은 이제 빨래하고 여유 좀 가져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시콘 들으면서 나를 찾네요 하셨어요. 더위사냥이 여름에는 굉장히 참그 시원하게 느껴지더니 응? 더위사냥님? 그만큼 우리가 가을 안으로 불쑥 들어와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계속해서 한영애가 부르는 가을 시선 들으시고요. 광민석, 이지영 배우와 함께하는 스토리텔링 시를 만나다로 이어가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시를
만나다.
매주 금요일에는 소설이나 영화, 드라마 등 널리 알려져 있고 청취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작품을 한 편의 시로 재해석해보는 스토리텔링 시를 만나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두 분 함께합니다. 배우 광민석 씨, 이지영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 아, 가을가을해요.
예.
네. 가을도 근데 이게 얼마 안 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봄가을이 좀 빠르더라고요.
짧죠. 네.
후닥닥 없어지는 이 시기에. 어쨌거나 이 시기만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계신 거죠?
네. 네.
자, 오늘 함께할 작품 소개해 주세요.
네, 로버트 제임스 윌러가 쓰고 공경희 작가가 옮겨 쓴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인데요. 시공사에서 편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지요?
네, 단 나흘 동안의 사랑을 마음에 묻어둔 채 22년 동안 그리움을 품고 살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메릴 스트립과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출연한 영화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네, 바로 그 영화의 원작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이면서 두 아이의 어머니로 평범하게 살아가던 프란체스카 앞에 어느 날 오래된 다리로 가는 길을 묻는 사진 작가가 나타납니다. 두 사람은 만나는 순간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는데요. 이들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질지 5주 동안 낭독해 드릴게요. 기대해 주세요.
네,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 소감 문자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반디 어플 카톡 메신저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잠깐 퀴즈. 조금 아까 이지영 씨가 소개를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소설 메딘스 카운트의 다리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 로버트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사진작가, 2번 시나리오 작가. 정답 보내주십시오. 정답 맞힌 분께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이 워낙에 벌써 꽤 됐어요. 그죠?
네, 오래됐죠.
영화 나오기 전에 뭐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가 영화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서 연극도 네. 되게 했던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뮤지컬도 오래 했어요.
어, 네. 맞아요. 네. 뮤지컬도 하고. 네. 예. 이 소설이 갖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네,
본인만의 그렇죠. 상상이
네.
들어가잖아요. 더군다나 그걸 이제 오늘 라디오로 들으면.
아.
아,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자, 오늘도 광민석 씨는 해설과 사진작가 로버트 킹케이드 역을, 그리고 이지영 씨는 여주인공 프란체스카 존슨 역을, 그리고 저는 로버트의 전 아내 마리안, 로버트 어머니 역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 8월 8일 아침 워싱턴주의 벨링햄, 로버트 킨케이드는 다스러져가는 아파트 3층에 있는 자기 집 문을 잠갔다. 그는 사진 촬영 도구가 가득 든 배낭과 옷가방 하나를 들고 나무 층계를 내려가 복도를 통해 뒷문으로 나왔다. 주차 공간에 그의 낡아빠진 픽업트럭이 세워져 있었다. 그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8시 17분 시동을 두 번째 걸고서야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로버트 킨케이드는 말할 수 없이 외로웠다. 외아들인 데다가 부모가 다 돌아가셨고 먼 친척들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도 없었고 로버트는 마리안을 생각했다. 그녀는 9년 전 그를 떠나갔다. 5년 동안의 결혼 생활 후였다. 마리안은 음악가가 되겠다는 꿈이 있었다. 예전에 킨케이드는 집에 있을 때면 그녀를 태우고 재즈 연주회장에 가서 그녀가 노래하는 동안 관객석에 앉아있곤 했다. 하지만 장기간 집을 비우는 일은 결혼 생활을 어렵게 했다. 어느 날 그가 아이슬란드에서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마리안이 떠나고 없었다.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로버트, 잘 되질 않았어요. 당신에게 하모니 기타를 남기고 가요. 계속 연락하세요.
그는 계속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 또한 마찬가지였다. 1년 후 이혼 서류가 오자 그는 서명하고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오스트레일리아로 날아갔다. 킨케이드는 오하이오 주의 작은 마을에서 자라던 소년 시절에도 생각이 많은 아이였다. 그는 낱말과 이미지를 좋아했다. 블루라는 말이 그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였다. 그리고 또 머나먼, 나무를 뗀 연기, 고속도로, 옛날, 통과, 뱃사람, 인디아 같은 낱말을 좋아했다. 이런 말이 소리나는 방식과 혀끝에 맴도는 감칠맛, 또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마음에 들었다. 그는 좋아하는 낱말을 조합해서 벽에 붙여놓곤 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뜨거운 불. 나는 몇 안 되는 여행자 무리와 함께 동쪽에서 왔다. 부적이여, 부적이여, 내게 너의 비밀을 보여달라. 키잡이여, 키잡이여, 나를 집으로 데려가라. 그녀는 그가 겨울의 역을 떠나는 증기기관차이기를 원했다. 어른이 되기 전에 나는 화살이었네, 아주 오래전에.
그의 어머니조차도 그가 뭔가 남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킨케이드는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다가 3살이 되자 어느새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5살 무렵에는 무엇이나 거침없이 읽게 되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무덤덤한 학생이어서 선생님들을 조바심나게 했다. 그의 어머니는 선생님 몇 분과 만났다.
아유, 로버트는 정말 머리가 좋은 아이입니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만큼 또 괴팍스러운 면이 있답니다.
로버트는 자기가 만든 세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내 아들인 건 분명한데 이따금씩은 그 애가 돌아가려고 애쓰는 다른 세상에서 이 세상으로 유배된 아이 같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로버트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에게 학교에서 더 잘하라고 한 번 더 용기를 북돋아 주겠습니다.
1965년 8월 16일 월요일 아침 일찍 그는 65번 국도를 돌아 디모인을 통과해 아이오와 92번 도로에서 서쪽으로 꺾어 매디슨 카운티로 향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거기에는 지붕이 덮인 다리들이 있었다. 모두 7개였다. 처음 6군데는 사진 촬영을 위해 지도를 보고 전략을 제대로 짰으므로 수월하게 찾았다. 하지만 7번째 로즈먼 다리는 찾을 수가 없었다. 그는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자갈길 주변을 맴돌았다. 앞쪽에 우편함이 나타났다. 상자에는 리처드 존슨 RR2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어 길을 따라 올라갔다. 그가 마당에 들어서자 현관문 앞에 어떤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가 현관에서 내려와 그가 있는 쪽으로 다가섰다. 킨케이드는 트럭에서 내려 그녀를 바라다 보았다. 자세히, 더 자세히 그녀를 보았다. 아름다웠다. 그는 예전부터 끌리는 여자를 만날 때면 늘 겪게 되는 다루기 힘든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뭇가지가 오래 흔들릴 때 나희덕 세상이 나를 잊었는가 싶을 때 날아오는 제비 한 마리 있습니다. 이젠 잊혀져도 그만이다 싶을 때 갑자기 날아온 새는 내 마음 한 물결 일으켜놓고 갑니다. 그러면 다시 세상 속에 살고 싶어져 모서리가 닳도록 읽고 또 읽으며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지요. 제비는 내 안의 깃을 접지 않고 이내 더 멀고 아득한 곳으로 날아가지만 새가 차고 날아간 나뭇가지가 오래 흔들릴 때 그 여운 속에서 나는 듣습니다. 당신에게도 쉽게 해지는 날 없었다는 것을 그런 날 불렀을 노랫소리를 나희덕 시인의 시 나뭇가지가 오래 흔들릴 때 낭독에 이어서 영화 메디슨 카운티 다리 OST 중에서 다이너 워싱턴의 I'll Close My Eyes를 들으셨습니다. 스토리텔링 시를 만나다 오늘은 로버트 제임스 윌의 소설 메디슨 카운티 다리를 낭독하고 있는데요. 바람처럼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로버트가 이번에는 메디슨 카운티 다리를 촬영하기 위해서 아이오와주를 찾습니다. 장장 8일을 운전해서 왔는데요. 7개의 다리 중에서 마지막 한 개를 찾지 못해 헤맬 때 정말 운명처럼 프란체스카와 만나게 됩니다. 로버트는 프란체스카에게 첫눈에 이렇게 매력을 느끼잖아요. 사람마다 매력을 느끼는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두 분은 주로 어떤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 같으세요? 사실 본인도 모를 때가 있어.
그렇죠. 네, 네. 네.
이미 갔어. 막 네. 그럴 때 있죠. 민석 씨는 어때요?
아, 그런 사람 보게 되면 의식을 하잖아요. 네. 그럼 뭐 가슴이 막 콩닥콩닥. 네.
어떤 점이 콩닥콩닥하세요?
그냥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가 없이.
그냥이죠. 그냥. 예, 예, 예. 사실 사랑 어쩌면 그냥 같아.
그러니까 네. 어떤 조건이 없더라고요.
맞아.
저는 목소리가 좋을 때. 목소리가 좋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민석 씨 목소리 엄청 좋잖아요.
두 분 다 너무 좋으시잖아요, 지금. 근데 다시 봤는데 눈빛이 또 너무 또 선할 때.
밤에 네. 또 우울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런 이제 선배님 시 읽어주는 거 네. 듣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어릴 때 그 왜 FM에서 들으면 어떤 뭐 DJ 영화음악 듣는 네.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침이 아니라 새벽에 들어도 이게 어울리네? 좋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시는 좀 그래 원래. 네. 맞아. 특별히 여자들은 그 목소리에 정말 예, 맞죠. 예, 예. 소리에 민감하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게 프란체스카한테 아직 물어보지 않아가지고 로버트의 목소리가 어땠는지 그것 때문인지는 그냥 모르겠지만 자, 오늘 퀴즈 한 번 더 소설 메디슨 카운티 다리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 로버트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1번 사진작가, 2번 시나리오 작가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문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들 보내드릴게요. 자, 스토리텔링 시를 만나다 오늘도 배우 광민석 씨, 이지영 씨와 함께 시공사에서 펴낸 메디슨 카운티 다리를 낭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이어집니다.
프란체스카의 생일은 깊은 가을이었다. 찬비가 아이오와주 시골에 있는 그녀의 집 창을 때렸다. 그녀는 빗줄기를 바라보다 남편 리처드를 떠올렸다. 그는 8년 전 그녀로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병으로 죽었다. 하지만 프란체스카는 변함없이 친절하고 한결같았고 그녀에게 편안한 인생을 선물해준 그의 모습을 생각했다. 그녀는 올해 67번째 생일을 맞았다. 어스름 무렵 프란체스카는 작은 잔의 브랜디를 따르고 뚜껑 달린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그녀는 마닐라 봉투를 꺼내 천천히 쓰다듬었다. 매해 이날이면 그래왔듯이. 워싱턴주 시애틀 9월 12일 1965라는 소인이 찍혀있었다. 그녀는 늘 먼저 소인을 보았다. 그것은 의식의 일부분이었다. 그녀는 주소들을 들여다보며 신경을 모았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의 손의 움직임이 담겨 있었으니까. 그녀는 22년 전 그의 손길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 그녀는 봉투를 열어 조심스럽게 편지 석장과 짤막한 원고, 사진 두 장,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 권과 다른 잡지에서 오린 기사들을 꺼냈다.
1965년 9월 10일 친애하는 프란체스카, 사진 두 장을 동봉하오. 하나는 해뜰 무렵 초원에서 찍은 당신 사진이요. 당신이 나처럼 그 사진을 마음에 들어 했으면 좋겠소. 또 하나는 당신이 붙여놓은 쪽지를 떼기 전에 로즈먼 다리를 찍은 것이요. 렌즈통을 들여다보면 그 끝에 당신이 있어요.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소. 당신에 대해서 말이요. 8월의 어느 날 길을 따라가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당신이 잔디밭을 지나 내 트럭으로 다가오고 있었어. 거짓말 같은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요. 어떻게든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하오. 어디서든 언제든. 난 언제든 당신이 부르는 곳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 언제 여기 올 수 있는지 내게 알려줘요. 언제라도. 당신을 사랑하는 로버트.
그녀는 밀려드는 추억 속에서 그의 얼굴 또한 분명히 그릴 수 있었다. 로버트 킨케이드는 일종의 마법사였다. 프란체스카는 1965년 8월 무덥고 건조했던 월요일 그가 그녀 앞으로 걸어왔을 때 곧바로 그것을 알아차렸다. 리처드와 아이들은 일리노이주 박람회에 가고 없었다. 박람회에서는 숫송아지 품평회가 열리고 있었고 그 바람에 프란체스카는 그 주일을 홀로 지냈다. 남편과 아이들을 송아지들에게 빼앗긴 셈이었다. 그녀는 현관 앞 그네에 앉아 아이스티를 마시면서 픽업트럭이 일으키는 먼지바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트럭에서 내린 킨케이드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방해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쪽 어디인가 있다는 지붕 높인 다리를 찾고 있는데 쉽지가 않군요. 여기 어디서 길을 잃은 듯 합니다.
그런 파란 손수건으로 이마를 훔치고 다시 미소 지었다. 그는 파란 손수건으로 이마를 훔치고 다시 미소 지었다. 그녀는 속에서 뭔가 끓어오른 듯한 기분이었다. 눈매, 목소리, 사람을 끄는 신경 쓰이는 무엇,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 프란체스카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로버트 킨케이드가 어떻게든 그녀를 끌어당겼다는 점이었다. 그를 본 지 단 몇 초 사이에.
굉장히 가까워요. 다리는 여기서 겨우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요. 원하신다면 제가 직접 가르쳐드려도 좋겠는데요.
그는 그녀의 제의를 듣고 눈에 보일 정도로 약간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재빨리 감정을 수습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대답했다. 어느 방향이죠?
오른쪽이에요.
조수석에 앉은 프란체스카가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다. 그는 열쇠를 돌렸고 요란한 엔진 소리가 나면서 차가 출발했다. 킨케이드가 명함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로버트 킨케이드, 작가이자 사진작가. 그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함께 적혀있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지에서 의뢰를 받고 왔습니다. 그 잡지에 대해 잘 아시죠?
네.
잡지사 측에서 다리들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려고 합니다. 아이오와주 메디슨 카운티에 흥미를 끌만한 다리가 있다고 하더군요. 여섯 군데는 찾았는데 한 군데 못 찾았어요. 아마 이쪽으로 가면 나오겠죠?
로즈먼 다리라고 해요. 다음 모퉁이에서 우회전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 덕분에 그녀는 로버트 킨케이드의 옆모습을 힐끗 볼 기회를 얻었다. 미남은 아니었다. 그렇다고 못생긴 것도 아니었다. 그런 말은 그에게 적합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아주 오래되고 세월에 약간 시달린 듯한 무언가가.
커브를 돌면 있어요.
빨간 실이 벗겨진 오래된 다리가 세월이 흐르는 새에 약간 기울어진 채로 작은 강줄기 위에 놓여 있었다. 로버트 킨케이드가 미소를 지은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멋지군요. 해가 뜰 무렵에 찍으면 그만이겠어요. 정말 멋져요. 이곳은 진짜로 전망이 좋아요.
네, 그래요. 우린 주변에 살면서도 이 오래된 다리들에 관심을 쏟아본 적이 없어요. 그저 당연하게만 생각했죠.
킨케이드는 그녀에게 다가와 야생화와 노란 데이지로 만든 작은 꽃다발을 내밀었다.
아,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내로 새벽에 다시 와서 사진을 찍어야겠어요.
그녀는 또다시 속에서 뭔가를 느꼈다. 특별한 경우에도 누구에게 꽃을 받아본 적은 없었다.
부인의 성함도 모르는군요.
프란체스카 존슨이에요.
억양이 조금 이상한 걸 느꼈는데 이탈리아 분이신가요?
그래요. 오래전에 그랬죠.
그들이 다시 농장에 도착하는 데는 4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뭔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프란체스카는 더 많이 알고 싶었다. 그녀는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학생처럼 꽃다발을 움켜쥐고 가지런히 무릎 위에 세웠다.
사랑은 어떻게 오는가? 이원규. 자욱한 먼지를 일으키며 산모퉁이 돌아오는 시골 막버스처럼, 오기 전에 도대체 알 수 없는 전화벨처럼 오는가? 마침내 사랑은 청천 하늘의 마른 번개로 온다. 와서 다짜고짜 마음의 방전을 일으킨다. 비틀역 한복판에 벼락 맞은 채 서 있는 느티나무. 시커멓게 팔다리 잘린 수령 500년의 그는 이제서야 사랑을 아는 것이다. 사랑과 혁명, 그 모든 것은 비로소 끝장이 나면서 온다. 제 얼굴마저 스스로 뭉개버릴 때 와서 이제 겨우 시작인 것이다. 스토리텔링 시를 만나다 오늘 메디스 카운트의 달이 낭독했고요. 이원규 시인의 시 사랑은 어떻게 오는가 낭독에 이어서 부활이 부른 사랑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낭독 중간에 들려드렸던 곡은 영화 메디스 카운트의 달이 OST 중에서 바브라 루이스의 Baby I'm Yours 함께 하셨고요. 아, 그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것도 몇 초 만에 호감을 느끼고 사랑에 빠진다는 거 어떤 분은 아마 가능할 거야 이런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거 소설이나 영화에 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할 텐데 어쨌든 작가의 말을 보면 이 작품이 실화를 바탕으로 쓰여진 거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정말 특별한 사랑을 한 두 사람의 뒷이야기 이게 진짜 갑자기 오늘 이거 낭독하면서 들으면서 저는 오 가을이네. 막 이런 생각이. 사랑해야 될 것 같은. 네.
아, 좋죠. 가을.
그죠.
네. 너무 잘 어울리는 작품입니다.
예, 맞아요. 특히 이걸 라디오로 들으니까 네. 더 네. 그게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빨리 뒷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네. 또 일주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빨리 다음 주가 왔으면.
예. 두 분 오늘 낭독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기대하며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네.
시 콘서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양치질로 해결할 수 없는 입냄새, 세균을 깨끗하게 세정해주는 오랄픽 덴트 클리너를 팝테크에서 프리미엄 유아용품 다비코리아에서 토이 필로우를 아로마 전문몰 맑을땀에서 아로마 테라피 선물 세트를 달콤한 꿈의 소리 악기 전문기업 꿈에서 우쿨렐레를 글로벌 자연주의 브랜드 닥터탑에서 씻어내지 않는 단백질 트리트먼트 실크 피브로인 헤어피를 맥스메딕에서 천연 쿨링 스포츠 겔 닥터프리즈 Q를 차 한 잔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담터에서 도서 상품권을 시 콘서트가 추천하는 문학동네 시인선 신철규 시집 지구만큼 슬펐다고 한다를 해양생물과 육상생물을 모두 만날 수 있는 생태체험 아쿠아리움 아쿠아플라넷 일산 이용권을 비타민 하우스에서 맛있는 추억을 종합 비타민을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 영양제를 게으른 농부에서 김포금쌀 초지일관 즉석떡국 초지일관 멸치맛 쌀국수를 동우식품에서 얼짱양념 쭈꾸미를 낭만적 일상커피 배드포드에서 디카페인 원두를 드립니다.
시 콘서트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했습니다. 이번 주 시 콘서트에서는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 중인 뮤지컬 헤드윅에 청취자 여러분 초대하고 있습니다. 배우 오만석, 유연석 등이 출연하는 락 뮤지컬 헤드윅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연 신청방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소설 메디슨 카운트 다리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 로버트의 직업은 1번 사진작가였습니다. 오늘 선물 받을 분들 명단은 선물방에 올려놓을게요. 주소와 연락처, 주소 확인방에 남겨주시고 내일 내 마음속 아이에게 읽어주는 동시로 토요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신현희와 김루트가 부르는 날개를 들려드리면서 정혜리의 시 콘서트 오늘 문 닫습니다. 우리 내일도 사랑하고 함께 나누어요.